오늘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 역대상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무명의 목동이었는데 그 참 변두리 목동의 자리에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시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가 너로 이기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은혜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8절 후반부에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너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다윗 왕조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복된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진정어린 감사의 그 심정이 전달이 되십니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무엇이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전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름 없던 그 목동을 이렇게 왕의 자리로 올리시다니요. 그 감정이 감사의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 가문이 참 초라한데 왕조로 대대손손 왕위를 계승케 하시다니요. 이런 말씀입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때까지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도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미래에 대한 복도 약속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나는 원래 미천한 존재인데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라고 감사하고 있죠. 18절 이제 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8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여러분 종은 영예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인 다윗에게 놀라운 영예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윗이 혹시라도 이런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것 당연하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다윗이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놀라운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지,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지,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다윗은 어릴 때부터 용맹했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청소년기에 온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시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수금 타는 사람 좀 구해봐라 했을 때 다윗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때 왕궁에 있었던 대신들이 다윗을 추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신앙도 좋았고 싸움도 잘했고 장수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췄겠지만 다윗 입장에서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난 태어날 때부터 왕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어릴 때 벌써 골리앗을 쳐부셨지 않느냐. 그리고 고생고생했지만 광야에서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름 믿음을 지켰잖아. 나름 하나님 잘 섬겼잖아. 나름 나의 식솔들 400명 어중이 떠중이 다 모였던 사람들 좋은 리더십으로 내가 그들을 잘 영도했잖아. 자, 주변을 돌아봐. 주변에 나 같은 왕직을 잘 수행할 리더십 가진 사람 있어? 나 정도의 겸손한 사람 있어? 나 정도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먹었다면 다윗은 이런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했냐?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 정도는 누려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수요 1부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제 마음을 깊이 찌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오늘 설교 제목으로 그냥 삼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번 특새 때 오시는 강사님 중에 노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노창수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때 이 노창수 목사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첫 마디가 하나님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셨대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가슴에 그 구절이 와닿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밥 한 공기라 할지라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은혜라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평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만큼 수고했는데 이것밖에 왜 돌아오지 않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얼만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리고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호사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정도 권리는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은혜는 사라져 버립니다. 감사는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그런 존재 아니었어요. 저희 집안도 그런 집안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귀한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게 이런 영예를 주시다니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신약에서 하신 분이 계세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 못지않게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만큼 사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수고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권리와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데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과 대조되는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인간의 모든 방법을 사용을 하고 죄를 범하고 근데 이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인 양 주장하다가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부족한 존재예요. 저희 집안도 그래요. 아까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되고 나서 변질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처음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게 생각하고 이건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쇠락의 길,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귀한 복들 너무 많은데 혹시라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개인의 감사를 넘어 공동체로 그 감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21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이제 개인에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 얻으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또 자기 백성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이것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상을 처음 읽는 1차 독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 역대상을 읽습니다. 그들이 1차 독자예요.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높아져서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서 망했던 것입니다. 이제 고생고생하고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진짜 은혜였구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백성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할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쩌면 이곳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라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마치 포로 생활하듯이 고난을 겪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며 주님, 이것이 은혜였군요. 모든 것이 은혜였군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복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23절부터 나오죠.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앞으로도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실 거죠. 하나님 꼭 그 약속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앞서서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 제가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했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간절히 간구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기도에서 받은 응답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 고백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의 왕조를 견고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그 기도, 그 약속 응답해 주실 거죠?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붙잡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간구하시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의 이 간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주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 제가 당연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